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스들이 많아요.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네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있었던 여주 무인기 사건, 그 조사 보고서가 사실은 엉터리였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던진 합당 제안.
아,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남긴 그 깊은 상처까지.
네, 이렇게 보면 국방, 정치, 기술, 외교 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 결국 신뢰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어떻게 각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지 아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신뢰라.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바로 여주 무인기 사건입니다.
네.
작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발견된 그 무인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군과 경찰이 내놓은 초동조사 보고서가 사실상 엉터리였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뭐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정말 황당한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길래요?
보고서에 이 무인기가 언제 날았는지 그 비행 시점 정보가 아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비행 시점이요?
네, 비행 시점이요.
아니, 그건 사건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마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에 사고 발생 시각이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혹시 사건의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뭔가 서둘러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요. 기사에서는 이걸 바로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라고 지적해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실이나 원칙보다는 이게 현 정권이나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결정을 의미해요.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파장을 먼저 고려했다, 이런 뉘앙스군요.
네.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파장을 막는 게 우선이 될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좌표나 기체 정보 같은 다른 기본 데이터에도 오류가 많았다는 걸 보면 이건 군 내부의 전문성이나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와,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죠.
함께 보내주신 논평 자료에 정말 결정적인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지목된 장 씨와 오 씨, 이두 사람이 과거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걸 그냥 평범한 시민의 드론 취미 활동으로 볼수 있을까요? 그 배경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그거예요. 왜 수사당국은 이렇게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냐는 겁니다.
하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감이 있네요.
특히 논평에서 제기하는 가장 폭발적인 가설은 이 사건이 혹시 비상계엄 준비와 관련된 극우 세력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에요.
비상계엄이요?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민간인이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 준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단순히 무인기 한두 대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와.
수사 범위는 물론이고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조차 할수 없는 말 그대로 국가 안보 시스템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좀 씁쓸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에선 또 다른 신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부착됐어요.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권에 큰 돌을 던진 셈인데요.
YTN 기사를 보면 일단 표면적인 명분은 아주 명확해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거죠.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네, 그래서 더 강력한 야당이 되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은 항상 그 이면을 봐야 하잖아요.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렇죠. 뭐 전략적인 의도는 결국 조국 혁신당으로 분산된 지지층과 정치적 에너지를 다시 민주당으로 흡수하라는 거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역시.
2024년 총선 이후에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카드인 셈이죠.
그렇군요.
조국 대표가 제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말하면서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앞으로 야권의 헤게모니가 어디로 향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저는 논평에 담긴 개인적인 시각이 특히 인상 깊었더라고요. 이 합당 제안을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논평 저자의 아버지가 제시한 비전이라면서요.
네.
그 관점이 이 논의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이 합당을 통해 민주당이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금처럼 모든 걸 반대하고 싸우는 극단적인 대립고도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치를 만들자.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이 합당을 권력투쟁이 아니라 정치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요.
듣고 보니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겪었던 우리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를 끝내려는 대안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 2024년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네. 이건 두 당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겹치고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종의 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합당 제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아도 어쩌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적 신뢰도 물론 중요한데 요즘은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정보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주제, AI로 넘어가 보죠. 오늘부터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는 이건 AI 생성물입니다 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네, 더센 뉴스 기사를 보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AI 기술에 대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줘요. 이미지, 영상, 음성 할 것 없이 AI로 만들었다면 무조건 표시해야 하고요. 특히 실제 사람이나 현실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딥페이크는 훨씬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아, 딥페이크는 훨씬 더요?
네, 사실 이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고심 끝에 내놓은 타협안 같은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자는 거죠.
그런데 논평에서 짚어주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법적인 책임은 AI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묻는다고 쳐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리는 우리 같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논평 저자 본인이 소논문에 AI를 활용했다고 솔직하게 밝힌 일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과연 법적인 꼬리표 하나 붙인다고 해서 디지털 신뢰사회가 만들어줄까요?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보는 모든 콘텐츠의 진위를 가려내는 디지털 과학수사관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개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의 윤리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이건 아주 편리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은 대규모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플랫폼과 규제 당국이 져야 할 책임을 교묘하게 대중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죠. 당장 유튜브나 틱톡만 봐도 현실인지 AI인지 구분 안 되는 영상이 넘쳐나잖아요. 이건 더 이상 기술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는데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미국과 유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어놨어요.
AP통신 기사가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트럼프의 접근법은 동맹을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비즈니스 관계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뜬금없이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거나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내라고 압박한 것들이요.
이건 뭐 거의 동맹을 월세 내는 세입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돈 제대로 안 내면 방빼라고 하는 건물주처럼요.
네, 비유가 정확하십니다. 그러니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정책에 바뀐 게 아니라 엄청난 외교적 모욕으로 느껴진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 이제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유럽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때 생긴 균열이 단순히 트럼프 임기 때의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어떤 미국 행정부에게든 영구적인 외교적 부담이 될 거라고 경고해요.
아,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믿을 수 있는 리더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는 거죠.
문평이 묘사된 일련의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니 정말 한편의 외교 스릴러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팔라고 위협하니까 유럽이 미국 국채를 팔고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맞대응하고 결국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는 그 과정이요. 정말 숨막히게 진행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요.
어떤 거죠?
이 모든 긴박해 보이는 외교전이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거대한 정치적 쇼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쇼요?
네. 외부의 적을 만들고 강한 리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국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쇼라고 하기엔 판이 너무 컸던 것 아닌가요?
판이 컸죠. 논평에서는 심지어 트럼프가 기존의 유엔을 대체할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나와요.
와.
이건 단순히 동맹 관계를 좀 흔드는 수준을 넘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질서 자체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국가 간의 약속이나 신뢰 같은 기존의 외교 문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힘과 돈의 논리만으로 국제관계를 재정의하려 한 겁니다. 이건 미국의 리더십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죠.
자, 오늘 정말 네 개의 다른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한 방에서 만나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결국 하나의 방에서 만난 느낌이네요. 첫째, 그 엉터리 보고서로 드러난 국가 안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
네.
둘째, 정치적 생존과 미래를 걸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야권의 시도.
그리고 정보의 신뢰.
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정보의 신뢰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십 년 묵은 국가 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어떻게 금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외교 무대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의 작은 무인기 사건부터 거대한 국제정치의 흐름까지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던 시스템, 관계,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셈이에요. 이 사건들은 모두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불안정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AI 생성물 표시 의묘화는 이미 우리를 한참 앞서 달려가고 있는 기술에 대해 사회가 뒤늦게 허둥지둥 내놓은 대응책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룬 정치, 안보, 외교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미 일어나버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그저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현실에 이것은 조작된 현실입니다라는 꼬리표를 붙여야만 그 실체를 겨우 알아보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